이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믿음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을 설교했고 오늘은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붉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을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19절 이전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19절을 기점으로 전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절 이전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전부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변론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유대인들은 아주 심기가 불편했지요. 왜 불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유대인들은 그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라도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할 일을 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설명을 듣고도 납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악했어요. 18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그 이전에는 박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을 가르켜 친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알리셨기 때문에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수긍하시겠습니까? 수긍하기가 어렵겠지요. 오히려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 이 유대인들,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변론하듯이 증거하신 말씀이 19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논란이 되었던 17절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설명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에 대한 상세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분이 아니라 죽어야 될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을 박대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들을 무시하기보다 오히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직접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지난주일도 마찬가지지요. 오병 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도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지요. 대신 너희들 썩지 않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거라. 아주 선한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때처럼 교회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기독교를 혐오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다투십니까? 그들을 미워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시비를 거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오늘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읽어드리십시오.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합동체 교회에 오후 예배 시간에 청소년 관련 예배로 그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울산에서 특별한 손님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손님이 누구였냐면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분이 제가 설교했던, 보통은 오전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는데 제가 설교하는 오후 예배 시간에 승복을, 깨끗한 승복을 입은 채로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님은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됩니까? 동성애자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여러분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까? 간혹 가다가 아주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 아주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좀 치우친 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는 기독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가시돋친 말을 내뱉어요. 저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도 지옥행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지옥행 열차를 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고유한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아들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인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시고 사역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모든 말씀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주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일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사역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을 때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바꾸어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은 이단 종파, 이단 사이비 종파의 교주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자신의 일을 보이셨는가?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시고 행하시도록 하는 이유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존재하셨습니다. 이 관계는요, 세상에서 부자지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관계예요.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관계로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신적인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던 자신의 일을 성자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하시죠. 예수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에게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의미인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보여주고 맡긴 이 예수가 증언하는 말을 듣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모든 일을 똑똑히 보고 이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누가 행하는 일을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사람이 고안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어떤 절대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누구를 통해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하늘의 비밀을 공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 성자 예수에게 자신의 일을 다 보여주셨다. 나밖에는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이라도 내가 고친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 거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직후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한 말씀 덧붙이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보다 더 큰 일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보다 더 큰 일이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보다 더 큰 일이죠. 바꾸어 말하면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기적은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8년 동안 누워서 무기력한 인생을 살던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내가 행해서 놀라게 하겠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일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21절에 곧장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크고 중대한 일, 제일 위대한 일은 더 큰 기적, 38년 병자 고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새로운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위임하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심판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더 위대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최상의 지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픈 몸이 치료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좀 입시를 잘 준비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또 시험도 잘 패스해서 원하는 직장에서 또 근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 그보다 더 놀라운 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참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가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목사님 옆에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목사님 아무개 제 아들입니다. 소개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아무개 누굽니다. 그런데 아직 불신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아들 옆에 있는데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 아들 아직 불신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아들이지만, 내 피부치 아들이지만 아직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가장 큰 일은 좋은 성적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누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요? 자기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우리가 원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지요.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 이 보배와 같은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럼 지금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장 크고 중대한 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아직도 대구 땅에 예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예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살리기로 작정하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특히 9월 한 달 동안은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배를, 그때 주일마다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배 시간을 확인해야 하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한 교회 들어가서 보면서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대구 지역 전부 지도를 그 홈페이지에 실어놓고 그 대구 전체를 자신의 교구로, 교회의 교구로 나누어서 교회 구역으로 다 포함시켰어요. 대구 지역 전체를. 무슨 말이냐?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교회를 통해서 대구 전 지역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겠다는 포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그렇게 말했지요. 이분이 세계 선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전 세계가 나의 대구 정도가, 전 세계가 나의 교, 전 세계가 내 마음에 들어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대구 전체를 교구로 삼고 세계를 교구로 삼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24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과 영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하십니다. 이 구원과 영생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현재적인 구원, 영생인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24절, 25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적인 구원으로서, 영생으로서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28,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현재적인 구원, 영생, 미래적인 구원과 영생, 그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현재적인 구원과 영생을 봅시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보통 공관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뭐 강조하실 때 진실로라고 한 번만 하시는데 요한 복음에서만 25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세 번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 절대 진리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받았고 이미 현재적으로 영생을 소유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현재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맛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게 영생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보여주세요. 자,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현재적인 영생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증언, 정의입니다. 정의. 영생에 대한 정의. 영생이 무엇이냐?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냐? 아니에요. 영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 아니라 유일하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증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령한 기쁨과 위로를 맛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영생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말씀의 길, 세상에서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실패와 환란을 만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구박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모른다고 해도 나 한 사람은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새 생명이 영생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는 기적보다 더 큰 이 영생의 기적이 과연 어떻게 발생하는가?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25절에 또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세밀한지 몰라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자들 어떻게 살아나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죽은 자를 흔들어 깨우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증거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라, 살아나라는 음성을 귀에 들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살아나라고, 깨어나라고, 나를 붙들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적으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호소하시죠. 그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럼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지금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새 영생을 주시는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 믿으면 오늘 죄와 사망에서 구출받습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당장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지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생 얻을 자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적인 영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미래적인 영생, 깜짝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모두, 여러분 이때는 믿는 자들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현재적인 영생을 주실 때만 듣고 살아나지만 이때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깨어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날,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죠. 이때 두 종류의 부활이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새 몸, 불멸의 몸을 입혀주시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믿지 않고 별세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의 때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런 불신자들도 부활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부활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부활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참혹한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살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놀랍게 여기지 마세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보이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반드시 얻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고 맛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이별한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계시죠. 그날을 고대하며 다 잠들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같은 소망 가운데 잠들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생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광역시 대구에, 이 멸망의 땅에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